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사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교회가 처음으로 전체 교회가 모여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첫 번째 교회 공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어떻게 모였고 무슨 결정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디로 왔다는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위가 레바논이거든요. 지금 레바논, 거기를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이 스트릿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터키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섰어요. 아시는 것처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형제들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친구들, 사업 파트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짜 이방인이 교인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갈라지아 지역으로 나중에는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점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우리도 서울에서 지방을 가면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가르쳤는지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방인 형제들한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였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유대에서 온 그 어떤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다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오늘 딱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 하나 묘사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사도 중에 하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형제들과 한식탁에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정하지 않은 코셔가 아닌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세 번이나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군인 고넬료네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에게도 오순절날 유대인 제자들에게 내렸던 똑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관데, 우리가 누구이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성령 주신 줄을 이제 알겠다 하면서 이방인 형제들하고 교제하게 되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코셔 음식법을 지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우리처럼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원래 율법을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 신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유대인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참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죠.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치 중국의 16세기부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예수교, 제수이트, 카톨릭의 그 예수교 선교사들이 뭐 하비에르라든지 뭐 마테오 리치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마테오 리치 이런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미나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남미의 문화는 인신 희생이라든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드린다든지 하는 야만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야, 남미의 그 토속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강제로 개종하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보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온 선교사들이 보니까 좀 달랐어요. 점잖았습니다. 옳고 뭐 인자, 유교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인, 의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점잖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국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존중해줬어요. 자기들도 중국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유교 전통 속에서 조상을 섬기는 것을 조상의 그 좋은 가르침을 섬기는 문화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인정을 하고 제사도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 한자말로 제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중국에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교 말고 예수회 말고 제수잇 말고 다른 뭐 도미니칸이라든지 프랜시스라든지 다른 종파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동일시하거든요. 유교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선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서요. 중국이 사실 몇백 년 전에 크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중국의 복음화가 몇백 년 늦어지게 됐어요. 이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양쪽 다 주장에 일리가 있고 뭐가 우리도 왜 제사,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무슨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하고 쉽게 답을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이라도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렇게 할례 문제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당시 할례를 받으면 당신은 학교 가면은 이렇게 짐내지움이라는 데서 옷을 다 벗고 권투도 하고 경주도 하고 체육도 배우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던 때인데 전 세계에 그런 학교들이 다 퍼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상태로 그렇게 그런 국제학교에 가면은요 유대인인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이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니지만 이방인들이 생짜 이방인들이 일부러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이슬람 형제들이 예수 믿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장사 못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상태로 교회가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유대인 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 로마 장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건하셨어요. 막 환상을 보이시고 양쪽에서 사람이 어떻게 딱 맞게 하시고 뭐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이 내리게 하시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가는 선상에서 거꾸러져서 인생이 바뀔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내 종으로 삼으려고 너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유대인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새로운 이름을 가진 교회로 서게 되는 것도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생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것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유대인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냥 이방인에게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생짜 이방인인데 우리는 원래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이 할례 문제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냐? 이렇게 쉽지만 원래 역사라는 것이요. 이게 돌아보면은 시력이 2.0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역사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이게 돌아보는 시각은 시각이 2.0이지만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속에 속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강물과 같이 그 강물을 바꾸거나 줄어뜨리거나 방향을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온 세계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을 불러서 아무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때로는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의견 다른 사람들의 다툼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낸 거고 바울이나 이런 바나바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의견이 달랐을지라도 다 불완전했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했더니 비록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틀림없이 행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투표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떨 때는 제비 뽑고 어떨 때는 인원수대로 투표를 합니다. 뭐가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결정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겸손히 그 회의와 투표와 제비 뽑기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이 문제로 시작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사실 교회 역사, 특히 초대교회에서 몇백 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 구원의 바른 교리가 정립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회 회의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짠! 하고 뜻을 보여줘서 그냥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피해도 있었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구원의 바른 교리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런 일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4절에 보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를 향해 가면서 간증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일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뻐했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일, 특별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게 된 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신 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보다도 내가 나를 솔직히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내재하시며 예수 믿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일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한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 찬송하고 다 감탄하고 다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 7절에 나오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한번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해서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게 하려고 나를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너네도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밥 먹고 복음 전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래서 막 보고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 다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속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거룩한 성령을 주셨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죄가 한 터럭만 있어도 근심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죽은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죄를 견디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령을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할례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바른 교리를 가져서 바른 교회에 속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나와 우리와 저희가 구원받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12절에 그 첫 번째 구절만 같이 읽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박할까, 이 말이 언제 끝나고 내 말을 할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판단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니까 무리가 잠잠했습니다. 언제 잠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잠잠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욥기라는 책은 사람의 말이 정말로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욥은요, 자기가 고난당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하나님한테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있냐고,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다가 욥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실은 내 죄가 훨씬 큰데 하나님이 봐줘서 이 정도다, 이렇게 막 없는 말까지 하면서 막 사람의 말이 무성한. 욥기를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말 같았다, 저 말 같았다. 그런데 욥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세 장인가 두 장인가 걸쳐서 성경 중에 제일 연속으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 욥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였고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내 입을 함구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변론은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처럼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의 모든 거짓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뇌성처럼 울려 퍼지면 세상의 거짓된 유혹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은밀한 욕심들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변론을 그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따지려고 들었는데 뭐 잘못한 거 반박할 것이 없나 평가하려고 들었는데 이제는 엎드려져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되냐? 행함이 있어야지. 맞는 틀린 말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럼 믿었다고 해놓고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겠네?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능력인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모든 변론을 잠잠케 하는 것은 믿음이 능력이고 영광이기 때문인데 믿음이 능력인 것은 뭐 때문에 능력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 구원의 도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게 믿어도 아무리 진실하게 믿어도 아무리 의리 있게 믿어도 아무리 크게 믿어도 헛것을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괜히 믿었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의리를 지키고 참 정말 신실하게 누군가를 뭔가를 믿었는데 그 일이 도루묵이 되면 그 일이 거짓이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믿는 그 구원의 은총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리면 믿음으로 다 되는 건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건지 행함을 더해야 되는 건지 이것만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다 행함이다 죽은 믿음 산 믿음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언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이 그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영혼 앞에 보이실 때 모든 다툼은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제자들이 그 영광을 얼핏이라도 본 것이에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총이고 힘이 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늘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란 것이 믿기만 하면 된대 하면서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져 예배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과 감탄이 되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도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질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갖고 된다. 아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그 은혜가 저기까지는 안 미칠 거야. 나는 그렇게 큰 은혜 없어도 그냥 법 없이도 될 거야. 이런 모든 그런 헛된 그 소리들은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예배하는 은혜 능력이 우리 저와 여러분과 그 신앙생활과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야고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에 난 형제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을 내는데 먼저 베드로가 한 일, 베드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냐. 그런데 이 일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한 그런 거다 하면서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서 9장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무너졌는데 그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은 남은 백성들과 만국이 주의 이름을 부게, 이방인들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를 거다 하신 그 약속을 보니까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고보가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말씀이 그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입장을 바꾼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이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아모스서를 인용했는데, 선지서들이, 여러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아모스서는 맨 처음에 쓰여진 선지서 중에 하나고, 뒤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한테 괴로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망했는가,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는가, 이런 회의와 고민들이 일어날 때쯤 해서 열방에 대한, 이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패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이렇게 다시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뒤로 가는 후기 선지서들이거든요. 근데 아모스서는 거의 맨 처음에 쓰여진 선지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쓴 선지서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제일 번성할 때, 제일 번성할 때. 그래서 아모스서의 내용은 너 그러다 망한다예요. 니네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베델 같은 단도 만드시고 길갈에도 뭐 제단을 쌓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가 왕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만민을 다스리는, 만민이 이스라엘 앞에 절을, 이스라엘에게 절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여호와의 날이 비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너네같이 이러다가는 어둠으로 임할 것을 알아라 하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다림줄을 들고 있는 환상이에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플럼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목수들이,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추를 단 실을 이렇게 내려뜨리면 밑으로 똑바로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벽이나 건물이나 이렇게 담에 이렇게 대보면 이게 똑바로 올라갔는지 삐뚤빼뚤한지 그걸 재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다림줄에 이스라엘의 제단과 이스라엘의 예배와 이스라엘의 삶을 대보니까 곧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신 환상은 그 제단이 무너진 환상입니다. 제단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셨지만 다 흩어진 게 아니라,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남은 사람과 함께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다윗의 후손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절하고 선물을 들고 오고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호산나라고 찬송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와 사망에 묶였던 그 옛 생명, 옛 백성은 없애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유대인 되는 것도 이방인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일도 그 일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신 일도 그 일이고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과 변론이 있었지만 우리 백성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그 뜻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이 일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게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선지자들이 간혹 말하기는 했어도 밝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 모든 영혼,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것이다. 내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지금도 감옥으로 매맞으면서 이 일을 전하고 다닌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거든요.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다. 야고보가 오늘 형제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만 능력입니다. 말씀을 평가해서 들을 만한 말인지 지킬 만한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킬 만한 말씀으로 말씀을 축소시키고 이해되는 말씀으로 서로 고개 끄덕이자고 전하고 듣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지식자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틀림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가려졌으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참으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자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나도 살릴 그런 영광의 말씀으로 엎드러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은 무슨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아니에요. 무슨 뭐 가톨릭과 개신교의 무슨 교리 다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변하지 않는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영광을 교회가 보고 엎드려지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사 가운데 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기의 이름이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사람의 부와 사람의 행한 일과 사람의 공로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은혜의 통로로 무슨 서로를 끄떡이게 하는 무슨 지혜로 나누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있게 하시옵소서. 열방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나에게 좀 얘기하라고 하나님 우상에게 입을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진짜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면 겁나서 견딜 수 없으니 우상에게 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 보이지 않고 또 진짜로 주관하시면 내가 겁나서 견딜 수 없으니 우상에게 손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기는 두렵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신들이 나를 따라와 도우라고 발을 만들었지만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도다.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할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의 구원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인도함의 자유로움과 평안함도 누리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벙어리요 우상과 같이 기먹어리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멀고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 교회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안 된다고 면죄부를 사서라도 착한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면죄부를 사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처럼 교회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불태워버리시고 오직 믿음을 회복하셨어요. 은혜로만은 안 된다고 교회가 사제가 베풀어주는 성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만 살찌게 하고 영광받는 그 일을 견디시지 못하시고 우상을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타나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과 우상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도 개혁됐어요. 하나님을 돌아보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관교회가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이 오직 믿음과 은혜와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워도 신학책을 천 권을 써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은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겸손함과 믿음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만으로 능력을 삼아서 서로 일으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